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유다서로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서 1장 9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것도 성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그런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아주 훌륭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변론할 때 그의 존엄성을 비난하고 선고를 감히 내리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꾸짖기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피조물이고 공공연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다툴 때 사단의 존엄성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엘은 사단의 위치마저도 존중했던 것입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크레멘트는 모세의 장례식을 다루는 유경으로부터 인용을 했는데 미가엘이 모세를 묻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사단은 자기가 물질적 세계의 주인이므로 모세의 시체를 자기 소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미가엘은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고 대답했던 겁니다. 사단은 또한 모세에게 살인자의 혐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변화산상에서 나중에 모세가 출연할 것을 방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훌륭한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악이란 나가서 무엇을 도둑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루시퍼 속에 있었던 악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뜻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교만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사실상 자기가 하나님을 폐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관한한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반역하도록 허용하셨으며 거기에는 높고 거룩하신 목적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은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를 차지하며 지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단이 이와 같이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미가엘은 사단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거칠게 행동했을 것이지만 미가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미가엘은 천사장으로서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엘은 사단과 시비를 하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가엘은 사단의 위치와 직책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최고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천사장 미가엘이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진정한 교훈이 되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네요. 아마도 귀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로 나가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본 서신에서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회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아마도 여러 그 단어들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배교자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는 여기에서 모두 알다로 번역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않으면 유다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알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이도로 핀센트 박사가 정의했듯이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지식, 그것을 의미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관에 놓고 현명으로 살필 수 있는 것들 가운데도 훌륭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훌륭한 음악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곡조를 시험관에 넣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음악은 소리로 표현돼야 하고 귀가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음악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현미경 밑에 놓고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도 현미경에다가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관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실험실의 증거가 없어도 알 수 있는 많은 사실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실감나게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워싱턴의 설교자는 자기가 매우 명석하여 부활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 두 번째 표현은 에피스타마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이해하다, 이것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핀센트 박사는 그 말이 순재주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감각의 대상, 감각적인 즐거움의 대상, 곧 만져볼 수 있는 물건들을 가리킨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실험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이 아는 것은 만지고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맹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풀밖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가을에는 오리들이 저 북쪽으로부터 이 남쪽으로,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로부터 이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름을 내고 또 이제 날이 추워지면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가는 그런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떠나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철새들은 참으로 영리하구나. 그 철새들은 곧 겨울이 오려는 것을 알고 또 눈이 오면 그 호수가 얼어붙는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북쪽으로 다시금 올라간다. 얼마나 지혜스러운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짐승들,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철새일 뿐입니다. 어떤 지식이나 이성이 나온 것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오직 실험관에 넣을 수 있는 사실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맹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실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피그노소스로 부르는 차원 높은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라고 말이죠. 오직 물질적인 세계만을 알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실들 속에 스스로 부패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가 묘사하고 있는 배교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배교자들의 세 가지 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런 것들을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자손 타락한 천사 소돔과 고모라 성, 이 그런 내용들이죠. 이제 세 가지의 또 다른 신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세 사람의 개별적인 인물들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여기서 화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우아이로서 이 낱말의 발음 자체가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슬픔 또는 버림을 당한 통곡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배교자들에 대하여 이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가인이 누군지 아시죠? 가인은 경건했지만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나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고 피의 구속을 거부했고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기록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죽었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어린 양을 데려오기를 거부한 사람의 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 가인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죄값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데 가인은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날 배교자들의 모습이 된다고 봅니다. 배교자들은 스스로 자유주의자 또는 현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덴 동산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서 가인은 현대주의자요 자유주의자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서 우리는 발람의 실수를 보게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발람의 길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우리는 발람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은 우상 숭배인 탐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용된 설교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길이며 그의 죄악입니다. 돈 외에도 다른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명성, 사람의 칭찬 또는 어떤 위치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여금 발람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이것이 배교자들의 표지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이 나오죠. 민수기 22장 25절에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으므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어 우상 숭배와 간음죄를 범하도록 발락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알 수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들의 결혼을 경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혼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불행을 자초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 유다서에 나오는 발람의 실수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죄 때문에 처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연적인 윤리 위에 있는 윤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윤리를 전혀 몰랐어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위를 지키시면서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백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대요. 당신께서 은행에 근무하다가 그리스도를 알고 목회를 준비해라고 했던 때 교회에 나가던 다른 동료들은 목회 길로 가려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뭐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미기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용서하셨고 목사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동료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미기 목사님의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것은 발람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고라의 패역을 조차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했어요. 민수기 16장에서 여러분은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고라는 모세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대항했습니다. 그는 성별된 것을 침범하기 원했습니다. 고라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왜 모세에만 말씀하시냐? 라고 물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자기에게 어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고라는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는 모세의 권위에 반역을 했던 것이죠. 반대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그러므로 침범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는 사실 모세의 권위를 반대하고 반역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이러한 반역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교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